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환경이 주는 여러가지 생각, 감정들이 제 안에 가득 차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덜어내고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바뀐 게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같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장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건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라는 단어에서 오늘은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환경이고요. 환경이 되게 크죠. 두 번째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는 때로 능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것에도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을 할 때,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잖아 라고 얘기할 때 문장 자체는 맞더라도 그 말투, 태도엔 뭐가 담겨요? 넌 왜 이것도 못하냐가 담겨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의 영향력과 아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의 영향력과는 사실 문장이 같더라도 굉장히 다른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만큼이나 큰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을 갖고 있느냐와 그 삶에 대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만큼 내가 내 삶에 갖고 있는 태도가 그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삶의 태도로 가는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봐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여섯 가지를 먼저 예를 들고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 1번은 불평과 불만의 태도입니다. 불평, 불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요. 그냥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은 첫 번째 불평.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기준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불평이거든요. 사실 객관적이진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아, 왜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태도라고 시작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똑같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없는데 좀 성격이 긍정적이신 분들은 외면과 안일이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안 쳐다봐요. 문제가 있는데 안 쳐다봐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골치 아파. 하고 안 보고 대신 난 지금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불평 그 외면과 안일의 태도입니다.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지만 두 분은 기본적으로 같은 분들이에요. 그쵸? 그냥 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있고요. 3번으로 가면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등장하죠. 아, 이게 문제구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 아, 내가 이런 태도가 문제고 이런 생각이 문제고 내 능력치가 이런 게 문제고 내 상황이 이런 게 문제고 해서 현대사회가 이런 게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이게 문제고 해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문제의식과 실망의 구조가 있어요. 불평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불평한 사람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문제인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식과 실망의 구조가 3번이고요. 4번은 근데 좀 낙관적이신 분들. 긍정인식과 안주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문제있지만 항상 대부분 뭐도 있어요. 좋은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성향인 분들은 나쁜 측면 위주로 본다면 그렇죠? 긍정인식 성향인 분들은 좋은 측면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런 나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좋은 부분도 있잖아. 나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만족하자라는 게 긍정인식과 안주에서 네 번째 타입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동성이 생기는 거죠. 문제인식과 대안의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이거 문제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실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 접근하는 분이 다섯 번째 유형이고요.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획과 실행으로 접근합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계획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해. 내 현재는 어때.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계획과 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뭐예요? 계획과 실행입니다. 계획과 실행은 뭐가 담겨 있어요? 객관적인 현실의식과 그리고 긍정성과 능동성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만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이 좀 더 파지티브하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죠. 제일 안 좋은 쪽은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게 불평불만에 처음 했던 캐릭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나눈 거죠. 이 사람이 현실 인식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느냐, 이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이슈에 대해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는 것으로 여섯 가지 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 영역 여러분들 다 들어가지 않으세요. 삶에 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크게 기준선을 한번 타보는 거예요. 내 입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대충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 말고요. 그 문장을 얘기하는 내 태도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사람이 태도를 만들 때는 근거가 있어요. 1번, 2번의 사람, 불평불만이나 외면과 안주의 사람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욕심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내 삶에 대한 태도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짜증나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되는 걸 할래. 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내 욕심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아니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인식과 실망이나 긍정인식과 안주라는 사람은 근거를 뭘로 삼는 거예요? 현실로 삼는 거죠.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상황이 이래. 현재는 이런 거야. 이걸 내 태도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가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현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의식과 대안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계획과 실행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번과 6번 유형의 사람은 무엇을 자기 삶의 태도의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역량을 삶의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능력은 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근간으로 삼는 사람은 훨씬 능동적이겠죠. 그렇죠? 대안적으로 움직이고 계획과 실행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태도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삶의 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그럼 얘만 한번 들어보면서 이 얘기는 마무리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보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35, 너 맞나? 25, 청년, 취업 준비 뭐 이런 상황의 사람 생각해보죠. 이 친구가 1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이면 지금 자기 능력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1번이요. 그럼 아 왜 난 건물주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돈을 안 주신 거야? 나를 왜 항구에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이렇게 불평불만인 거죠. 그렇죠? 그게 1번이고. 아, 뭐 건물주의 아들이 아니건 돈이 없건 상관없고 일단은 내 주머니에 현찰이 어느 정도 있고 난 이걸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어. 오늘은 좋은 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면 그렇죠? 그냥 외면과 안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가 되는 거죠. 3번은 한국 사회 왜 이렇게 취업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구조적인 이유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 얼마나 복잡한 현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래서 참 실망스럽다. 3번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 4번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 학교는 나왔고 이 정도 직장을 갈 수 있고 이 정도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름대로 행운인 거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4번.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한국 사회가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저렇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지? 그럼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걸 하자. 그러니까 5번. 나는 이런 유형의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내 위치는 이러네.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몇 단계가 필요해. 그럼 내가 1단계부터 시작하겠어가 6번. 그렇죠? 이 사람의 능력치랑은 상관없어요. 이건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죠. 관계에 대해서도 남자, 여자, 애인. 그쵸?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근데 태도가 왜 쟤는 저렇게 하지? 그럼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걸 알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되게 이상한 논리인 거 알죠? 그때 내가 가실 때나 그런 논리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니? 저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얘는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죠. 왜 쟤는 저래?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쟤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평? 불만. 그냥 쟤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 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나도 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좋잖아. 뭐. 2번. 3번은 우리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이러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러해서 우리 관계에 이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3번. 문제도 있지만 이만한 애를 어디서 또 찾아. 이게 마지막 버스일 수 있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타고 가자. 냄새도 나고 자리도 없지만. 타자. 버스가 왔다는 건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자. 만족하자. 이게 4번. 얘랑 나랑 관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 부분을 풀어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5번.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지금 좀 이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보자. 그러니까 6번.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 어떤 태도를 여러분의 근간으로 쓰십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태도.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바울, 고린도 교회 둘 사이의 대화예요. 둘 사이의 대화의 한가운데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맨 처음에 어땠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였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2년 동안 고린도에서 없던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아끼는 교회죠. 바울이 모든 설립한 교회를 아끼긴 했지만 아끼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일어날 때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뭐 디테일한 얘기는 논점을 흘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2년 동안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라고 하면 자만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1번과 2번은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어요. 거의 만점 나오는 교회였어요. 1번과 2번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3번은 깜짝 놀라게 못해. 그렇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1번, 2번을 잘한다는 그 자신감에 3번을 못해도 돼 정도가 아니라 3번은 내 방식대로 해도 돼 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안 배우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틀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때? 라는 태도를 갖게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면과 자만의 패턴이죠. 자기 문제를 외면하고 그 외면한 상태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느껴니까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아는 상태. 여러분 살면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지. 그리고 자기 장점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에게. 난 이걸 되게 잘해 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편견이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랑 영어를 잘하는 만점 나온 학생이 수학은 하나도 못하면서 내 멋대로 수학을 풀어놓고 왜 이렇게 풀면 뭐가 안 되는데? 라는 식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1번, 2번을 잘하고 3번을 못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걸 배워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배우려는 마음도 없이 잘못된 것을 하면서 그대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만한, 외면하는 태도 때문에.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게 되게 흔한. 영적 은사가 되게 넘치. 그쪽에서는 막 80점, 90점 가는. 근데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낮았어요? 성찬식 하는데 앞부분에서 앞줄에 계셨던 분이 포도주를 취하게 많이 드셔서 뒷부분한테 포도주가 안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자꾸 몇몇 분은 거기서 식사를 하셔서 뒷분에게 떡이 안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배워가야 되는 교회인데 자기가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되게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깜짝 놀랄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근데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태도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예요? 자만이죠. 자만이어서 바울에 대해서 되게 막 평가적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되게 잘났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니네가 뭐가 문제인지 조근조근 자근자근 밟아줬어요.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건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되게 조근조근 해줬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방식과 태도를 좀 깨닫고 변화시켜야 되니까 좀 도전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착한 애들이야. 그럼 그렇게 바울이 조근조근 막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자만과 비하는 한끗 차이잖아요. 갑자기 아, 난 세상 한심한 놈이구나. 우린 교회도 아니었어. 우린 쓰레기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아, 진짜 바울 선생님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막. 우리 해체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막 되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늘 편지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아, 또 골치 아파진 거죠. 애들이 문제 인식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내려가니까 실망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면과 자만을 했던 애들이 외면과 안일, 외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했던 애들한테 문제 인식을 시켜줬더니 문제 인식과 실망으로 간 거죠. 2번에서 3번 한 칸밖에 안 넘어간 거예요, 애들이. 바울이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너희들은 나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본문에 표현하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갈 때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다.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고린도교회는 성찬식에 자꾸 많이 취하고 그러셔서 그렇지 남의 포도주까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교회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걸 좀 고치면 된다고 얘기한 건데 너희들이 그 잘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한심한 것처럼 간 건 아니야. 너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지만 그 근심거리들은 무엇이다?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못 고친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에 근심으로 가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막 아, 난 이 모양이야 한심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비장하게 혹은 실망감으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그리고 살짝 간접적으로 바울은 자존심이 세니까 자기 태도에 대해서 살짝 사과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문제의식과 대안으로만 얘기했나 보다라는 톤의 얘기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계획과 실행 개념보다는 니네들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얘기해서 니네가 아마 너무 문제의식과 실망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난 그게 아니라 문제의식과 대안을 얘기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한 게 1장에 나오죠.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을 해요. 자기 팀이 경험했던 간증을 하면서 너희도 이런 태도였으면 좋겠어라고 간증하는 부분이 1장 본문에 나와요. 어떤 일을 얘기하죠? 바울이 겪었던 건요. 그들이 아시아에 갔을 때 큰 환난을 당했는데 구체로 어떤 사건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투옥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표현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 심한 고난은 뭐예요? 아까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힘에 겹도록은 뭐예요? 내 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근간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내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상황과 환란에 딱 처해버린 거죠. 바울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그랬었는데 어떤 일을 벌였어요? 자기한테 정말 심해 이 표현하죠. 내가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는 상태, 내일이 암담한 상태, 그렇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사형 선고 받은 상태. 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내일이란 건 없구나 이렇게 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 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완전 좌절 모드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대해 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근간을 원함이나 환경이나 내 역량에 두지 말고 우리 역량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근간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시는 문제시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그 문제에서 어떤 걸 하나님을 자기 태도의 근간으로 삼기로 그들이 결정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이같이 큰 공항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건져졌던 간증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걸 우리가 경험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깨달음이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깨달음?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실 것을. 그렇죠?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셨던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태도의 근간으로 삼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맨 위에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표현해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해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자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결하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가 되게 힘들어도 그런 나를 도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지, 어려움 중에 있지, 문제가 많은 것 같지,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실망되고 좌절되지, 나도 그랬었어. 근데 내가 거기서 기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역량을 의지하거나 내 환경을 파악하거나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거기서 또 걸어나올 수 있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태도는 뭐예요? 계획과 실행이요? 아니요. 문제의식과 대안이요? 아니요. 문제의식과 실망이요? 아니요. 긍정인식과 안주요? 아니요. 불평불만이요? 아니요. 바울이 가운데 권면하는 태도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내 원함이라는 근거에 두니까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근거에 두니까 환경이 이렇다는 건 고정된 상태예요. 여러분 환경만큼 유동적인 게 없는데 환경을 근거에 두니까 환경을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수동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역량의 근거를 두면 훨씬 더 나은 태도가 나오죠. 그렇죠? 왜? 내가 능동적으로 그래도 움직이게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 역량의 한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와 위로에 하나님에게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와 위로에 하나님에게 두면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첫 번째, 감사의 태도를 갖게 돼요. 감사는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긍정인식과 안주가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뭐예요? 지금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이 내 옆으로 탁 붙어주심을 경험하는 감사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 나르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무거운 걸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드려요 하고 옆에서 탁 붙어주는데 힘센 사람이 딱 붙어줬어요. 그때 너무 고맙잖아요. 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저보다 나이 훨씬 아래시겠죠. 아주머니신데 저보다 나이 훨씬 아래. 얼마나가 많아. 하여튼 어떤 아주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셨는데 계단밖에 없으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내려가실 거예요 하고 그걸 이렇게 들어서 맨 아래까지 내려다 드렸어요. 되게 고맙잖아요. 고마우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제가 무섭게 생겼으니까 무서워하실까 봐 인사도 안 하고 빨리 왔는데, 그렇죠? 그럼 고마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감사예요. 내가 이 문제를 그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해결하는 거잖아. 너랑 나랑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 네 문제랑 나랑 같이 풀어가는 거지 라고 내 옆에 딱 붙어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주셨으면 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지향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지향을 결국 이루실 거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와 소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내 안에 어떻게 겸손한 능동성을 갖게 돼요. 그렇죠? 낙관적이고 겸손한 능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소망의 일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졌어야 되는,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삶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이 태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감사와 희망, 소망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이 더욱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요. 내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더욱 내 인생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소망이 끊어진, 내가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환난 가운데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내가 한심하다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고요. 바울은 환경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있는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태도의 근간으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안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러십니까? 축하드려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량 한계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젊을 때, 운이 좋았을 때 5번, 6번의 태도를 갖다가 그 운이 좀 닿으면 아, 현실을 좀 안주해야 되는 건가? 좀 만족해야 되는 건가? 3번, 4번으로 왔다가 그게 내 생각보다 너무 좀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1번, 2번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5번, 6번에서 시작 애초에 1번, 2번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초에 불평불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5번, 6번에서 시작을 했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다가 그냥 받아들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는 게 너무 현저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외면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요. 1번에서 6번 사이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 사람의 인격의 역량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1번에서 6번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1번에 있건 2번에 있건 3번에 있건 4번에 있건 5번에 있건 6번에 있건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내 태도의 근간으로 삼을 때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온전히 반드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면 내가 그걸 말미암아 감사와 소망이라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게 우리를 밝게 겸손하게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그 문제를 더 잘 해결되게 만들며 하나님께 그 문제에 같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태도를 고치세요. 태도를 고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문장에 매이지 마세요. 그 문장이 맞는 것과 상관없이 그 태도가 맞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태도, 내가 감사의 태도를 갖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세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시니까 옆에 같이 가시는 거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감사와 소망의 태도를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세 번째 했던 차이인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요.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요. 네 번째 했던 차이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셨죠. 세상에서 주는 마음과 생각, 의지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 의지가 나한테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오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건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인생 일하시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환경이 좋아지니까 생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에 매인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 우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진짜 한심한 존재들이었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렇죠. 바울은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나 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감사 소망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삶의 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골라요. 내가 이제까지 1번에서 6번까지 뭐였는지. 그렇죠? 마음에 하나 고르시고 지금 마음에서 그걸 탁 놓으세요. 4번이셨어요? 놓으세요. 1번이셨어요? 놓으세요. 그리고 7번 감사와 소망의 태도를 잡으려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얘기 마무리하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3주 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받고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로 나누고 있어요.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왜? 이건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전히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는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해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전 계시록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설교는 때로는 목회적인 설교라고도 하죠. 그냥 내가 느꼈던 걸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말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가볍게 본문을 보는 걸 그렇게 좀 부끄러워해요. 좀 좋아하지 않고 제가 은혜받았던 걸 얘기하면 이건 내가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내 거거든요. 제가 은혜받은 거 원래 전 잘 안 나눠요. 여러분들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내 은혜는 내가 받고 난 말씀을 전하고 이게 깔끔하잖아.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그냥 내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몇 주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난주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에서 은혜 받았던 건 2장 첫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저는 이 구절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바울과 같은 실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뭐가 아니냐면 문제의식과 대안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가 잘 되고 있어도 그래 이건 잘 됐어. 근데 그럼 문제는 뭘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지? 그럼 이제부터는 그걸 하자. 라는 것을 생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문제의식과 대안의 태도가 저라는 사람, 김봉현 개인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예요. 그쵸? 약간 부정적이고, 그렇죠?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죠? 비판적인 시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잘났고, 약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예요. 저는 기본 성향은 5번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가끔은 목회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에 있어서 자주 진짜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톤이 마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좀 혼나는 것 같아요. 난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혼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실제 내용 때문이보다는 제 톤 때문이지 않았나? 제 태도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볼 때도 제가 몇 년 요즘은 제가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교회냐 구도자 집단이지 막 이러고 막 교회라는 건 엄청나게 더 대단한 것이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남해순 교회는 막 이렇게 좀 비평적인 시선들이 좀 있죠. 물론 조금 더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전 순수한 의도가 있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으로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걸 내가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제가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셔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근데 솔직히 사과하면서 고백드리는 건 저는 근심으로 나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저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왜 안 듣지? 불안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 스스로 결정을 해보면 제가 다시는 여러분들 중에 제 자신에게 스스로 결심하기를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근심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밖에 좋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근심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근시로 나가지 않도록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난 내면적으로, 사고적으로, 태도적으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시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내가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를, 이 숙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로 결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에게 너무 근심으로 나가진 않으십니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그렇죠? 아이에게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일하실 걸 신뢰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걸 기대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넌 왜 이러니라는 식의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근심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오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넓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결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지만 우리 조금 다르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장은 똑같지만 톤이 다르게, 태도가 다르게. 하나님, 제가 이걸 갖고 근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소망 중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근심을 더욱더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일하시는 걸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는 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충분히 인식되시면 여러분들이 감사와 소망의 태도로 가는 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좀 하나님을 주목하는 느낌으로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나랑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주목하는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단추로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가 맞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고 공동체를 묶어버리고 때로는 내 자신과 내 인생도 묶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맞는 말들로 사람들을 때리고 내 자신을 때리며 내가 속한 부분을 때렸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젠 주님 그 맞고 틀림이 아니라 내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사와 소망의 태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내 안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 그 감사와 소망의 태도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태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내 주변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내 환경에 묶여있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내 욕심에 묶여있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자유함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의 소망의 태도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초대하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